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부활을 기억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는 이야기하셨어요.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날 거다는 이야기도 여러 번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2절도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으어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에서도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겠으며 그리고 죽임당할 거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그거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절 7절 본문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아주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난 뒤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갔어요. 저 사기꾼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 도둑질해서 간 뒤에 예수 살았다고 헛소문 내면 이게 더 문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사람들이 군인을 보내 시키자. 그랬더니 빌라도가, 야, 그건 니들 문제 아니냐. 귀찮게 하지 말고 니들에게도 군인들이 있고 경비병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지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무덤을 인봉하고, 이게 무덤이 저기 있는 그림처럼 동굴이거든요. 동굴. 이게 바위를 파고 만든 굴이에요. 일종의 납골당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입구를 돌로 이렇게 막아두는 거거든요. 그 돌을 이제 옮기지 못하도록 인봉하고, 그리고 이제 군인을 보내 지켰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이제 가짜뉴스 돈 받고 가짜뉴스 퍼뜨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하여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이 앞장섰던 사람들은 저 예수가 살았을 때 자기가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누가복음을 쭉 묵상해왔지만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을 호령할 만한 권세를 쥐는 뭐 그런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얼마나 방황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뭔가 성공하고 세상을 호령할 만한 힘을 옮겨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 향해 나가시다가 결국에는 죽어버렸던 거죠.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그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기도 무서워하고 그러니 당연히 그 고난과 죽음 이후에 오는 부활에 대한 소망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지 그 사명을 위하여 어떻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졌을 때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몰랐어요. 오늘 본문에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도 사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무덤을 찾아온 이유는 뭔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애달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이 너무 충분한 거죠.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뭔가 이렇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온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애달픔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부활에 대한 기대나 소망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무덤을 찾아왔는데 이 무덤을 가로막던 돌이 이제 옮겨지고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이 여인들이 근심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놀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무덤이 열리고 왜 시신이 없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었느니라. 예수님은 시신으로 남아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거든요. 오늘 부활절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실 오늘 부활절뿐만 아니고 매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활절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 일어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부활은 역사 속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물론 이거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죽었는데 살아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부활절에 달걀 먹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달걀은 삶은 달걀이에요.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누가 그거를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주사 못 믿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활을 부인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과 상관없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이를테면 개인적인 거죠. 이를테면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를테면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도 있고 뭐 절집에 다니는 사람도 자기 나름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자기 나름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고 무슬림들도 자기 나름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고 이게 신앙 고백이다 이러면 내 신앙 고백만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그거가 없는 거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는데 이것이 사실과 관계없는 그냥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버리면 여러분 사실과 상관없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는 그야말로 자기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부활절이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인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놀랐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고 난 뒤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는 말씀을 듣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여인들이 최초의 부활 증인이 돼가지고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시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여러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말해냈어요. 누가 증인인지가 10절에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말을 들었던 사도들의 반응이 어때요? 오늘 보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것은 이거 뚱그름 잡는 헛소리 아니냐?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제자들조차도 믿을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예수 죽음의 명백한 증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숨이 멎고 심장이 멈춘 그 시신을 무덤에 묻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무덤에 묻혔는데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것은요 특별한 경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모장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시신은 그냥 버려요. 그래서 왜 해골이라는 곳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거를 아람어로 골고다라고 하고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하는데 그게 영어 단에 남아있어서 갈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해골의 곳이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주형이 해골을 닮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2000년도 주형과 지금은 달라요. 2000년 전에는 이를테면 골고다가 성문 밖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성벽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재건축하고 성벽을 많이 수축해가지고 이제 그 성벽으로 이제 16세기에 지은 성벽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든요. 이를테면 옛날에 우리나라는 경주 같으면 남문 밖에 시신을 참수하고 교수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동성당이 있는 자리가 남문 밖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옥마을이 있는 거기가요. 100년 전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주천이 이렇게 비가 오면서 홍수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사람이 살지 못했어요. 거기 지금 한옥마을이 있는 것은 그 서문교회 뒤에 있는 그 교동, 거기가 원래 전주 양반들이 사는 곳인데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를 다 차지하는 바람에 밀려나가서 만든 데가 한옥마을이에요. 거기가 예전에는 남문 밖이고 거기는 그러니까 이게 뭐 시장 노점이나 서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거기를 어떻게 전주시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거기가 전주시 중심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골고다가 2000년 전에는 성 밖이었는데 지금은 성 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예전에는 성 밖이고 이를테면 전동성당처럼 무슨 죄인을 참소하고 효소하고 구경거리로 만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시신은 매장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형벌이 아니고 사람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한, 짓밟기 위한 거거든요. 고대 사회에 제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옛날 우리나라 같으면 무관 참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덤에 묻힌 시신도 막 끌어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고대 사회에는 매장을 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모욕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매장을 안 했거든요. 예수님은 매장을 했어요. 특별한 경우였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사람이 공회의원이었다고 그래요. 공회의원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나는 끝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예수 시체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대마포로 싸고 이제 무덤에 넣어뒀어요. 아마 자기 무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유력한 사람은 정말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다 예루살렘의 무덤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 시대에 돈 많은 유력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자기 무덤에 이제 넣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예수를 이제 매장을 하고 이제 장사를 지낸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사야 53장 9절을 보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고 하는 말씀이 이제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은 그거를 다 의식하고 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죽이지 않고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유월절에 이 절기 때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절기 때 이게 나무에 사람을 매달아 두는 것은 유대인의 반감을 살 만한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옆에 있는 행악자도 이제 끌어내리고 시신을 다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귀신을 예수를 사람을 십자가 매달아 놓으면 이 사람 몸이 쳐져가지고요. 제일 마지막에 죽을 때는 호흡곤란으로 죽어요. 왜냐하면 이 숨을 쉴 수가 없거든요. 이 탈수 또 그러니까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마지막에 숨을 쉬려면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쭉쭉 올려야 숨을 쉬는 거예요. 다리를 꺾어버렸다는 것은 숨을 쉬지 못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이미. 그래서 확인사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그렇게 죽은 예수를 매장한 거를 제자들이 보고 또 제자들이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니까 목사님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 같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겠죠? 여러분 같으면? 그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살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런 헛소리가 어딨냐? 그런 헛하는 소리가 어딨냐? 이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진짜 부활했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세요. 모든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제일 결정적인 것은 도마 이야기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는 거기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헛소리가 어딨냐. 그래서 도마가 내가 그 손에 못 잡고 보고 내 손가락을 못 잡고 게 넣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거 죽은 것이 분명한데 살아났다. 이 기가 막힌 소리가 어딨냐.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복음 20장 26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영광 가운데 계셨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손을 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자기 부활을 입증해 주신 거예요.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까라바조라고 하는 르네상 시기에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던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림은 엄청 잘 그려가지고요. 이 도마, 이 저 보세요. 이게 주름살. 저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주름살이. 얕은 이렇게. 제자들도 우리가 보고 봤는데 진짜 아닌지 아닌지 뭐 자신을 보고 주목하여 보고 손으로 만진다.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식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걸 불가능한 일이다. 누구나 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요. 예수 부활을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 당하고 난 뒤에 하여튼 뭐 두 달이 채 안 돼서 이 제자들이 너무나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살리셨다. 그렇게 증언한 거예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귀찮고 또 얼마나 이게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기 앞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을 때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에게 대답했느냐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이 예수 부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오른손으로 놓을 수 있어. 인금과 구주로 삼으셨는데 너희가 회개해야 돼. 너희가 예수님은 우리 생명을 회사하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고래 앞에서 예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해져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역사님에게 한마디 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면 복음서에 제자들이 못 믿었고 못 믿는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확인하시고 일일이 여기는 뭐가 있겠어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저 지난 고백이라면 뭐로 복음소에 모든 복음소에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믿음 없는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만져봐라, 욕구를 쏟아봐라, 여기 뭐 먹을 것이 있느냐 의심을 들추면서 나는 유령이 아니고 실제로 부활한 거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증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뭐하러 굳이 성경에 하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부활이요, 그저 신앙 고백이 아니고 이것이 역사 속에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보시면, 오늘 본문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늘 인자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하시는 이유는 다니엘 7장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여태부터 항상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다니엘 7장 14절이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다는 것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를 늘 인자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죄인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라는 거죠. 그런데 왜 죽임을 당하느냐? 예수님이 자기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이를테면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으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을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죄인이 받을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그런 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로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가지고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약속된,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언약,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의 약속을 당신이 이루신다고, 그래서 늘 성경은 기록된 바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강조해요. 베들레헴은 사실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태어나실 때만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왜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인 거예요. 루키의 배경이 되는 다윗의 고향.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에요. 루키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떡집이라는 말이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 희년을 이루시는 어떤 은혜, 희년의 은혜, 보아스, 뭐 이런 이야기가 성경이 다 맞아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부활은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구세주시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죽으신 이유는 죄인이 받아야 될 악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부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을 때 도마가 예수님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참된 일이구나, 정말 그거 진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거든요. 부활절에 우리는 성경이요 보통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부활 위에 서 있어요. 이 부활이 거짓말이면,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사실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자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 문화 속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그야말로 돌적인 이 기초서 이게 부활이구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거 예수 믿을 이유가 없구나 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활의 진정성을 부인하고 부활이 가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고 이분이 나중에 책을 썼는데요.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 그 책이 지금도 번역되어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모든 증거 자료 조사해봐도 이 돌을 누가 옮겼느냐?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결론은 예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역사 속에 보면 오늘 제가 주보에 책 하나 소개했는데 부활 논쟁 요약. 이 역사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많은 논리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논리들을 대항하면서 예수 부활이 참되다 고 하는 것을 주장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꼭 눈으로 보고 내가 뭐 손으로 안 만진다고 해서 그게 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걸 다 점검하고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실상 예수님의 부활이 참되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참되다는 것은 성경의 교훈이 진리다 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예수 부활이 참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유 그것이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거다.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예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은 여러분은 예수 믿지 않고는 정말 영원한 소망,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한마디 하시죠. 믿음이 없으면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출입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진리이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건인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지 예수님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사건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왜 죽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단번에 죽임 당하셨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육체 우리의 모든 죄악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거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이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허물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만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셨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값 없이 받을 뿐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거죠. 그거를 속량이라고 해요.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거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의 첫 열매라는 것은 첫 열매가 맺히면 우리는 따라 맺히는 거죠. 이를테면 요즘 교회 마당에 꽃이 피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꽃이 한 송이가 피어요. 다음 날 보니까 여러 송이가 따라 피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죽음의 문을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문을 여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다. 그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부활절에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 이거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셨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 이거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대신을 제물로 주시고 우리를 성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이런 신앙 고백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영원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죽음의 끝이죠. 뭐 인생의 끝.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은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죽음의 끝인데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거다. 그런데 우리 불쌍한 자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의 인생의 끝이 아닌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가지고 죽음의 인생의 끝이 아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인생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지 뭐.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통과 절망을 벌써 버리기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거든요. 주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죄하지 않는 유혹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바 내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우리는 혈과 육에 속했어요. 그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어요. 예수님도 죽음을 먼저 맛보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신 뒤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죽음을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동생을 내어 종로로 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해방하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요? 예수 믿는 언약의 백성,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능력 있는 손으로 붙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 묵상했던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 옆에 두 행악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저 악당이랑 마찬가지야. 저 악당과 같은 사람이야. 그런 것을 과시하게 하려고 그 보여주려고 예수님을 행악자들과 함께 매단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런 거 모여서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 되면 네가 구세주 되면 그러면 좀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어떻게 살려줘봐. 한 행악자는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악당을, 그 친구를 욕하면서, 그 책망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시면 오늘 네가 한 나와 함께 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죽을 거예요. 죽지 않고는 십자가 내려올 수 없어요. 죽음을 앞둔 그 사람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 있습니다. 죽음은 세워볼지 아니고 썩자고 더럽자고 쇠하자는 유업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부활절에는 죽음 인생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갈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두 아름다운 약속이 우리 앞에 있거든요. 부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기억하고, 여러분, 그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는 영원한 유업에 대한 약속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